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에 15일 큰 불이 나 주 첨탑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소방대원들이 성당 주변을 통제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관리들 말을 인용해 화재가 680만 달러를 들여 진행 중인 성당 보수 작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측은 지난해 낡은 건물을 보수하기 위한 기금을 긴급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고딕 양식 건물로 850년 된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찾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의 마르틴 빈터콜은 전 최고 경영자를 기소했다고 독일 검찰이 15일 발표했습니다. 빈터콜은 전 CEO는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다른 4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독일 검찰은 빈터콜은 씨가 최소한 지난 2014년 5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빈터콜은 씨 측은 해당 혐의를 2019년 9월 미국 검찰이 공개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검찰은 기소된 사람들이 2006년부터 시작된 범죄 행위의 일부였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특정한 운영체제를 써서 일부 디젤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발전소 안에 남아있는 사용 후 핵연료 가운데 일부를 15일 외부로 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반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는 제1원전 3호기에 있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에 발생한 대지진 쓰나미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이곳에 있는 원자로 6기 가운데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크게 부서졌고, 이 가운데 1, 2, 3호기는 원자로 안 핵연료 물질이 녹아내리는 이른바 노심 용해 현상이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3호기 냉각수조에는 현재 핵연료봉 566개가 있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2년에 걸쳐 이를 실어낼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오는 18일 오전 윌리엄 바 장관이 뮬러 특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 측은 자세한 공개 시한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은 지난 3월 22일 바 법무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이틀 뒤 바 장관은 수사 결과를 요약한 편지를 연방의회에 보냈습니다. 바 장관 편지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결과 러시아와의 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 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체제 구매를 이유로 미국이 터키를 제재하면 안 된다고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부 장관이 15일 말했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터키가 미국의 적이 아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터키가 미국산 최신형 F-35 전투기를 살 뿐만 아니라 이를 조립하기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터키가 소련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미국은 이를 이유로 터키에 F-35 전투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카라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S-400 구매와 관련된 기술적인 우려를 미국 측과 논의할 뜻이 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도록 모든 경제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남미 4개 나라를 순방한 폼페오 장관은 14일 마지막 일정으로 베네수엘라 국경 인근인 콜롬비아 쿠쿠타시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제재와 비자 취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두로 정권과 지지 세력들이 그들의 부패와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최근 인도양의 섬나라인 세이셸의 대통령의 연설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데니 포르 세이셸 대통령이 14일 잠수정을 타고 해저 120m 깊이까지 내려가 해저 생중계 연설을 한 건데요. 포르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해양 환경 보호 탐사대와 함께 해저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세이셸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 해안으로 퍼져 있는 섬나라인데요.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덕에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 부부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았지요. 하지만 세이셸은 지구 온난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매년 상승하는 해수면으로 국토가 물에 잠길 거라는 전망과 함께 수온이 올라가면서 산호초가 파괴되고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등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하네요. 포르 대통령은 해저 연설에서 이 해양 환경 문제는 너무나 큰 사안으로 다음 세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겐 이제 시간도 없고 행동하지 않을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4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7도에서 21도, 신의주는 7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9도, 함흥은 6도에서 2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4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세이셸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 환경이 변화하면서 많은 섬나라들이 위기에 처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루바, 자메이카, 바하마, 이 휴양지로 유명한 섬 이름들이 되면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런 곳으로 떠나고 싶다고 노래하는 코코모,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The Beach Boys의 노래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표결을 통해서 미국과 공식 무역 협상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소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고요. 이어서 일본 당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 만에 원자로에 있는 핵연료 반출 작업에 착수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은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와 미국이 무역협상을 벌인다고요?
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미국과 공식 무역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어서 미국과의 무역협상 문제를 표결에 붙였는데요. 회원국들은 EU의 사실상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가 미국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네,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프랑스는 반대표를 던졌고요. 벨기에는 기권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갈등 지난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유럽연합상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요. 유럽연합이 여기에 맞서서 청바지와 오토바이를 비롯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무역 갈등이 고조됐는데요. 지난해 7월 이어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무역협상을 벌이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내심의 한계가 있다면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현재 EU를 주도적으로 끌고 있는 한 축인 독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독일은 프랑스와 달리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서둘러 왔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유럽산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이 독일 제품인데요. 이 폭스바겐, BMW, 또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드는 다임러를 비롯해서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이 미국과 이 무역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프랑스는 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반대하는 걸까요?
네, 프랑스는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 독일만큼 지금 다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프랑스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의 계속되는 자동차 관세 등 무역 위협과 이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을 문제를 삼아왔는데요. 프랑스는 이 문제를 5월에 있을 유럽의회에서 다루자고 회원국들을 설득해왔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EU와 미국은 어떤 품목에 대한 협상을 벌이게 되는 겁니까?
양측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은 물론이고 농산품까지 광범위한 품목을 놓고 협상을 벌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농산품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이 농산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문제 삼고 있어서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미국이 이제 곧 유럽과 새로운 무역 협상이 들어가게 될 텐데 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라고요.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함께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이끌어온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지난 주말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춘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이 협상의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그럼 주요 합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다음 달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문제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0대 핵심 산업 육성을 뼈대로 한 중국 제조 2025 달성을 위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 새 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15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진행합니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협상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자,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움직임이 활발하다고요.
네, 중국과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14일 베이징에서 제5차 고위급 경제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음 날인 15일에는 중국과 일본이 외무장관 회담도 이어갔는데요. 이틀간 이어진 이 같은 고위급 일정을 통해서 두 나라가 하나씩 서로 주고받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또 일본 대표단을 이끄는 고노다로 외무상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예방했습니다.
네, 자 일본과 중국이 하나씩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오간 겁니까?
네, 먼저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중국이 사실상 약속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1년부터 일본에서 쇠고기를 사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 광우병이라고 부르는 우해면 상뇌증이 일본산 쇠고기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14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양국의 동물위생 검역협정 체결에 합의를 한 건데요. 고노 외상은 이 소고기 대중국 수출 금지를 풀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이 식품 수출 확대를 통상 전략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이 식품 수출 확대에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 한 10년 정도 수산물류를 비롯한 식품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발한 이후에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한국을 비롯한 20여 개 나라가 지금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적인 안전성을 홍보하면서 해당 국가들에게 수입 금지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여 개국이 취하는 수입 금지 조처가 부당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는 이 불공정 무역 행위다라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까지 했는데요. 4년여 동안 진행된 분쟁 끝에 지난주 최종심에서 일본이 패소했습니다. 이 세계무역기구 WTO 승소를 기대하고 이후에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려던 일본 정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건데요. 이번에 중국과 맺는 소고기 관련 협정을 계기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게 일본 정부 계획이라고 NHK 방송이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일본이 얻은 것은 쇠고기 수출이고 그럼 중국이 얻은 건 뭡니까?
네, 중국은 이달 말에 열리는 1대1로 포럼에 일본 대표단 파견을 약속받았습니다. 1대1로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경제협력지대를 만들자는 중국 정부의 구상인데요. 여기에 참가하는 나라들의 나라 빚, 이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에 회의적인 시각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베이징에서 정상 포럼을 열어서 1대1로 추진 동력을 되살릴 것으로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 대표단이 불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 1대1로 포럼에 고위 당국자들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일본이 1대1로 포럼에 참가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좀 힘을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주요국 가운데에서는 러시아 정도만 이 1대1로 포럼 참여가 확정된 상황이라서 일본의 동참이 중국 입장에서는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대1로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태도로 참가하기를 기대한다고 15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말했고요. 이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고노다로 일본 외상을 또 접견했다고요.
네. 이 두 사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회동 직후 이 시 주석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고노 외상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G20 정상회의는 오늘 6월 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에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방일이 성사되면 이 중일 두 나라 관계의 발전에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일본 언론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일본 언론은 15일 외무장관 회담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양국이 협력 증진에 공감했다. 또 양국 관계 회복으로 가는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주 매우 이 긍정적인 논조로 보도를 한 건데요. 반면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아직까지 이 일본 대표단의 베이징 방문 관련 행사를 주요 기사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른 나라 언론 보도는 어떻습니까?
예, 서방 언론들은 15일 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일본에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본이 경쟁을 추구하지 말고 협력에 더 노력하라고 중국 측이 촉구했다고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이 언론이 전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양국 관계 정상화에 이 중국은 조금 여유가 있는 반면에 일본 쪽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양상입니다.
네, 왜 일본 쪽에서 더 적극적일까요?
네,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대부분 일본의 행동에 중국이 항의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우선 영토 분쟁이 양국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데요. 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이 중국에서는 랴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섬을 일본이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돌려받아야 할 이 땅을 일본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도 큰데요. 이 중국은 2차 대전 침략행위 반성을 일본에 꾸준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최근에 이 평화헌법을 바꿔서 군대 보유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도 중국 정부에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 만에 원자로 내 핵연료 반출 작업이 시작됐군요.
네, 일본 도쿄전력이 15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핵연료 반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이 발생한 지 8년여 만입니다.
네, 당시 사고가 난 원자로가 여러 개였죠.
네,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폭발과 함께 이 전기가 끊겨서 이 원전 유지에 필수적인 냉각계통이 마비돼서 1호기부터 3호기에는 원자료 안에 핵연료 물질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이 녹아내린 핵연료에서는 사람이 다가가면 즉시 사망할 만큼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네, 자 사고 당시에 냉각 수조에 보관돼 있던 핵연료봉들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4호기에는 멜트다운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도쿄전력은 지난 2014년에 이 4호기 옆에 있는 냉각 수조에서 1,500여 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1호기부터 3호기에는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루다가 이번에 3호기부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네,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작업이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커다란 기중기에 달린 연료 취급기라고 부르는 이 로봇 팔이 천천히 3호기 옆 냉각 수조 안에 있는 핵연료봉을 운반하는 작업을 한 건데요. 자칫하면 운반 중에 이 핵연료봉을 떨어뜨릴 경우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됩니다.
예. 자, 이 3호기에는 핵연료봉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냉각 수조에는 모두 566개의 핵연료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것들을 2년에 걸쳐서 옮기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핵연료봉은 옮긴다지만 이 녹아내린 핵연료는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 녹아내린 핵연료는 원자로의 압력 용기를 뚫고 바닥으로 흘러내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도쿄전력은 이 핵연료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전력은 최근에 2호기에 파이프 형태의 로봇을 넣어서 핵물질 잔해를 일부 확인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1호기에서 3호기에서 이 녹아내린 핵연료가 800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8년이 지나도록 수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당초 도쿄전력 측은 이 폐로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예. 자, 지난 1986년에 발생한 사고죠.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또 종종 비교가 되고 하는데요.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어떻게 수습됐습니까?
예, 당시에 소련 정부는 아예 이 콘크리트로 이 체르노빌 원자로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핵연료봉을 꺼내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였는데요. 일본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사람이 다시 사는 곳으로 이 지역을 부흥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이 폐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요?
네, 아베 총리가 1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방문했을 때는 방호복을 착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평상시 입는 양복 차림으로 방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방사능의 영향이 줄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같이 복장을 바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뮬러 특검 보고서 편집본이 18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 보내는 안을 여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밴드 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정치권이 매우 기다리는 게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보고서인데요. 2년 가까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뮬러 특검이 지난달 22일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자세한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연방의회에 보낸 이 간략한 편지만 공개됐는데요. 특검 보고서 편집본을 18일 오전에 공개한다고 법무부가 밝힌 겁니다.
네. 자, 편집본이라는 건 중요한 기밀은 가린 채 공개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특검 관리들이 기밀 삭제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캐리 쿠팩 법무부 대변인은 15일 기밀을 가린 보고서 전문을 18일 오전에 연방의회에 보내고 일반에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예. 자, 18일이면 원래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네요.
네. 지난 9일 연방하원청문회에 출석한 바 법무장관이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언론은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며칠 늦어진 겁니다.
네. 자, 기밀 편집 작업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어떤 기밀을 가리는 작업 중인지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배심 자료, 또 정보 수집 방법이나 정보 통해 해가 될 수 있는 내용,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특히 바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참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 전문을 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편집본에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14일 CNN 방송 인터뷰에서 바 장관이 보고서 전문을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법사위는 지난 3일 네들러 위원장에게 소환장 발부 권한을 주는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들러 위원장은 편집본을 받아본 뒤에 소환장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달 특검 보고서를 요약한 바 장관의 편지를 받은 민주당은 오히려 의문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자신에게 맡겼다고 하는데요. 바 장관이 이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의논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바 장관이 어떻게 증거 불충분이란 결론에 이르렀는지 직접 보고서를 봐야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 장관의 해석을 사양한다면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은 이 법무장관 자리에 오르기 전에 현직 대통령 기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역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미국 정보기관이 트럼프 캠프를 염탐했다, 스파잉했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기밀 내용은 가리겠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뮬러 특검 보고서 전문이 공개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인터넷 트위터에 관련 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요. 자신은 2016년 대선과 관련해 이미 무죄임이 밝혀졌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공모나 사법 방해가 없었다는 건데요. 오히려 범죄는 상대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이 저질렀다면서 수사관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앞서 특검팀 수사관들이 이 바 장관의 편지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특검 보고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은데 바 장관이 이를 일축했다는 주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특검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ABC 방송은 백악관이 이 특검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백악관 측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공개를 원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서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6년 동안의 세금 보고 명세를 공개하라고 국세청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명세를 공개라는 건데요. 원래 마감 시한이 지난 10일이었지만 IRS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23일로 연기했습니다.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은 10일 닐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출 여부를 아직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장악한 민주당이 뭐 여러 면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또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2년 동안 3,500만 달러를 들인 뮬러 특검 수사 결과 공모가 없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급진 좌파 민주당이 왜 이를 다시 조사할 권리를 갖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국경 지역에서 붙잡은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에 보내는 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안을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고요.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4일 ABC 방송의 주말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we're looking at all options as long as Democrats, Chris, continue to ignore the crisis at the border.
한 가지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가 안보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현재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오는 사태가 없어야 하는데 만약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 법을 고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샌더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최소한 두 차례 고려를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앞서 백악관은 이미 거부한 방안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이나 국토안보부는 한 가지 안으로 고려했다가 거부했다고 지난주에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alifornia certainly is always saying, "Oh, we want more people." And they want more people in their sanctuary cities. Well, we'll give them.
네, 캘리포니아는 항상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주겠다, 보내겠다고 말했는데요. 뭐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과연 행복한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이를 시행할까요?
아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고 실제 시행한다 해도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국경 지역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피난처 도시로 수송하려면 돈이 드는데 연방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한 일도 없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 불법 이민자들을 환영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t's just another notion that is unworthy of the presidency of the United States.
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할 만한 생각이 아니라며 비판했는데요. 백악관은 특히 이 펠로시 의장의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에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는 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민 개혁 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역시 힘든 일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그런데요. 지난주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초당적인 이민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법안이 나오든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또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위협을 했다가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1년 동안 지켜본 뒤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뉴욕타임스 신문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맥컬린은 세관 국경 보호국 CBP 국장에게 국경 폐쇄를 지시하면서 이 때문에 수감되는 일이 있으면 나중에 사면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사람이 더 늘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이 뭐 거의 20명에 달하는데요. 14일에는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My name is Pete Buttigieg. They call me Mayor Pete. I'm a proud son of South Bend, Indiana, and
네,
I am
부티지지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 들으셨는데요. 내 이름은 피트 부티지지인데 사람들이 피트 시장이라고 부른다. 자랑스러운 인디애나 사우스밴드의 아들이고 대통령이 출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부티지지 후보가 바로 이 사우스밴드의 시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이 사우스밴드 시를 이끌어왔는데요. 부티지지 후보는 지난 1월에 당선 가능성 등을 살피기 위해 탐색위원회를 세운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공식화한 겁니다. 이번 주부터 부티지지 후보는 경선 첫 격전지인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를 찾아서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부티지지 후보가 여러 가지로 색다른 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 만약에 부티지지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러 새로운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최연소 첫 동성애자 대통령, 또 시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 첫 경우가 되는데요. 부티지지 후보는 올해 만 37살이고요. 또 지난해 체스틴이라는 이름의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네, 자, 부티지지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지중해 섬나라 이 몰타 출신 이민자라고 합니다. 이 부티지지 후보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에서 태어났는데 명문 하버드대학교를 나온 뒤 유명한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또 해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섯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사우스밴드라면 별로 잘 알려진 도시도 아니고 인구가 10만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도시 시장인 부티지지 후보가 관심을 끄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부티지지 후보가 지난 1월에 탐색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힌 뒤 TV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산뜻하면서도 생각이 깊은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뭐 요즘 거의 돌풍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 지지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올해 초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는데 현재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에 이어 지지율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애니타 월드의 노래입니다. 연인을 향해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나를 불러달라고 노래하는 Ring My Bell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한다라고 하면 어디선가 날아오는 총알을 온몸으로 막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평소에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모시는 것 역시 경호의 주된 임무인데요. 미국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책임지는 비밀 경호국의 요원들은 대통령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대통령 차량 운전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태운 차를 몰기 위해 어떤 훈련을 거치는지 메릴랜드주 로럴의 경호운전 훈련센터를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미국 대통령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
스스로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기서 훈련받는 요원들을 보면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겁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흔히들 생각하는 방어 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기술을 구사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탄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호 운전이라고 합니다.
Safely get the protectee out of the area where the kill zone, if you will.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위험지대에서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미 비밀 경호국의 훈련 부책임자인 토마스 뮤라크 요원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수천 명에 달하는 비밀 보호국 요원들은 닷새간 550m 트랙을 달리는 이 특수 운전 교육을 받고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과했다고 해서 일명 비스트 또는 캐딜락 원으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 차량을 다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려 9,000kg이 나가는 장갑차 수준인 캐딜락 원의 운전대를 잡기 위해선 심화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이 탄 리무진 차량을 호위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도 특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비밀 경호국 요원 로이드 라마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It's heavy. It's almost like 900 pounds and you're running with two wheels.
대통령 경호용 오토바이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400kg 정도 나가죠. 그런 무게를 바퀴 두 개로 움직여야 하니까 사실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늘 신경을 바짝 세우고 운전해야 하죠.
오토바이만이 아닙니다. 자전거나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 또 골프장에서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자그마한 차량도 운전하는 법을 다 배워야 한다고 하고요. 대통령 전용 버스인 그라운드 포스 1을 모는 법도 훈련에 포함됩니다. 특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방문하게 되는 나라가 다양한데요. 나라마다 도로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이런 다른 도로 형태를 익히는 훈련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을 위한 정식 운전 훈련이 시작된 건 1970년 이후인데요. 차량과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에 따르는 훈련이 필요하게 됐다는 게 뮤라크 부책임자의 설명입니다.
In the past, we've taught what's called threshold braking, where if your car didn't have analog brakes.
과거엔 일명 한계 제동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잠김 방지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경우 차가 미끄러질락 말락하는 수준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운전하는 기술이죠.
그런가 하면 자동차 안전유지법도 이제는 훈련 항목에서 빠졌는데요. 요즘 자동차들은 과거보다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도로에서 직접 운전을 하며 익히기도 하지만 교실에서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과 같은 행사의 경우 가상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사는 차량이 평소보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 노출 수준이 훨씬 더 높다고 하네요. 미국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 이들의 가족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외국 정상,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력 대선 후보들도 경호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태우는 만큼 비밀 경호국은 특별히 엄선한 요원들에게 운전대를 맡기는데요.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이렇게 까다로운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만개한 양귀비 꽃들.
올봄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양귀비 꽃이 만개했습니다. 가뭄으로 몸살을 앓았던 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부 지역 곳곳이 주황색 양귀비 꽃으로 뒤덮인 건데요. 이전에 보지 못한 양귀비 꽃이 이루는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다 보니 일부 지역에선 극심한 교통난을 겪을 정도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작은 마을 레이크 엘시노어.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언덕을 주황색 양귀비 꽃이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언덕 아래로 내려오면 수천 대의 차량이 뒤엉켜 무척 혼잡스러운데요. 레이크 엘시노어의 스티브 매너스 시장은 지역이 갑자기 유명 관광지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e had a long period of drought that killed off a lot of the non-native grasses.
캘리포니아 지역이 오랜 기간 가뭄을 겪으면서 토종이 아닌 외래종 풀들이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토종 야생화들이 자랄 기회가 생긴 거죠. 거기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가뭄에 뒤이어 찾아온 많은 비가 양귀비 꽃들이 만개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겁니다.
조용했던 작은 도시 레이크 엘시노어는 요즘 주말이면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인데요. 평일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We live here 20 years, so this is something you've never seen before.
So I think that's a good thing for the local economy.
20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건 처음이라는 지역 주민들부터 이렇게 관광객이 많으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환영하는 지역 주민도 있는데요. 이 주민의 말처럼 많은 관광객으로 예상 밖의 수익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차를 들 데가 없어 아무데나 불법 주차한 차량에 매기는 범칙금이 $55였다라는데 워낙 불법 주차가 많다 보니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메노스 시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붐비면서 문제도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운전자가 우리 시의 직원을 차로 치는 일도 있었고요. 뱀에 물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을 두고 싸움이 붙은 경우도 있었죠. 고속도로변에 수십 대씩 불법 주차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빨리 양귀비 꽃이 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양귀비 꽃은 이제 곧 레이크 엘시노어에서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북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랭캐스터 지역에서 양귀비가 개화하면서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랭캐스터 지역 주민들 역시 양귀비 꽃과 함께 찾아올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 돈이 없을 때 I have no money 라고 하죠. 돈 없을 때 쓸 수 있는 다른 표현 뭐가 있을까요? I'm broke. I'm broke. I'm broke. I'm broke. 이 표현을 직역하면 나는 깨졌다 이지만 파산 났다, 돈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My friend and I spend all our money on food, so we're always broke. 내 친구와 나는 돈을 먹는 데 다 써서 항상 무일푼이야. I'm so tired of being broke all the time. 맨날 돈 없는 거 지겨워. I just looked at my bank account and I'm broke. 방금 은행 계좌를 봤는데 돈이 바닥났어. I'm gonna be broke after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 지나면 난 파산할 거야. 오늘은 I'm brok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 주세요.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룬5와 카디비가 함께 부르는 Girls Like You, 당신과 같은 여인 전해드리며 전희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w it's all good, babe. Well, that backwood, babe, and play me close. 'Cause girls like you run around with guys like me till sundown. When I come through, I need a girl like you, yeah, yeah. Girls like you love fun and yeah, me do what I want. When I come through, I need a girl like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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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need a girl like. America.